예, 출애굽기 3장은 우리에게 모세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불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가시덤불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다른 고상하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대조적으로 앙상하고 대단히 볼품없이 생긴 나무입니다. 이는 현재 나이 들어 초라하고 볼품없어진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고초를 당하며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위에 불꽃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모든 불의한 세력을 태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이 불꽃이 떨기나무로부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임재 방식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와 압제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제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재의 방식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 모세를 부르시는 분의 이름으로 두 가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이 자존자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위엄을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모세에게 계시된 분이 절대 유일하신 존재로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히브리 민족에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전인격과 존재됨을 가리킵니다. 예,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그 열악한 그 인생과 그 상황을 하나님의 건져냄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거듭 부르신 것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모세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 모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원죄를 지닌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관계할 수 없는 결핍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은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코데시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구별된, 성별된 이란 단어와 붉은 땅, 아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거룩한 땅이 됨을 가리킵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제 가운데 더러워지고 부패한 피조된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 외로운 자리, 고독의 자리, 비천한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죄악된 장소에 다니며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죄를 행하고 행악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은 다섯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스스로의 재능과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인간은 중보자 없이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간섭과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경륜에 따라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여십니다. 그 경륜에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대리자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세속적인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한과 힘을 지니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의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자,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담은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만 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축복된 이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